MBC 정오 종합뉴스.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월요일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10억 원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 원까지 늘리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속세법 논의를 회피해온 건 민주당이라며 양측이 이재명의 무책임 정치, 가짜 우클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실용주의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대표되는 서울 강남 등 아파트 선호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편법 증여와 2주택자의 주택 허위 이전, 법인을 이용한 탈세 등 온갖 탈법을 저지른 156명이 적발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협상을 시작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은 일제히 협상에서 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돼선 안 된다며 불만을 제기하자 백악관은 패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해온 창원지검이 오늘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4개월 만입니다. 김세형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창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행위가 일어난 곳도 서울 지역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현재 수사팀이 이동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별도 브리핑 없이 보도 참고 자료만 내놓은 창원지검은 수사를 계속해 나갈 사건으로 대통령 등 공천 개입 의혹을 적시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지난 대선 당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후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당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100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지검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창원 산단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 부지를 매입한 김 전 의원 동생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정치 입문을 앞둔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역시 정치자금 신고 과정에서 감독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의 주택 상속에 대해선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걸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핵심은 기업 승계 부담 완화인데 말로만 우클릭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이 대표는 늘어난 서민 부담을 깎아줘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도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더 중요한 건 기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강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사모펀드로 넘어갔다면서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는 물론 유산 취득세로의 구조 전환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 하는 것은 편협한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부자 감세는 안 된다고 못 박은 이 대표를 향해선 우클릭하는 척만 하고 일단 던져보자는 특유의 무책임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이 1996년 이후 20여 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도 집값도 올라 서민들 세금이 늘었다며 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뭐 재벌이니 초부자들은 세금을 다 깎아줬는데 월급쟁이들은 과표 구간을 그대로 유지를 하니까 명목 임금이 올라가면 누진과세 구간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또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여당을 향해 1%대 경제 성장률로 추락을 해도 계엄을 벌이고 내란을 일으켜 영구 집권할 생각이나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상속세 개편을 두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수장들이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국정 현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최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편법 증여, 다운 계약 같은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50여 명을 적발해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고액의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각종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자 1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는 식으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 거래가 3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부모 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 저가 직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29명이 적발됐습니다.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도 35명이 적발됐습니다. 제3자나 법인을 동원한 복잡한 수법도 크게 늘었습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뒤 가격이 급등한 남은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고 이후 친척에게 넘겨놨던 주택을 돌려받는 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수관계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뒤 해당 법인이 고가의 양도를 해서 양도차익을 챙기면서 동시에 양도세를 부실법인에게 떠넘겼습니다. 국세청은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수법이 갈수록 진화되고 있다며 개발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 유럽을 배제시켰다는 이른바 패싱 논란을 두고 모두를 한자리에 모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오늘 중 사우디를 방문할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러시아와 회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로는 처음으로 미러가 제3국 사우디에서 종전협상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조율하는데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이달 말 미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과는 아주 빨리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 푸틴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말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양측의 협상 개시가 임박해지자 우크라이나는 오늘도 협상 배제,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한 불만을 멈추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만큼 크지는 않지만 미국의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한 우방이자 동맹이며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유럽 정상들도 종전협상에 대한 유럽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늘 중 파리에서 긴급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백악관은 유럽을 배제시킨 적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특사 등 모두가 이번 주 유럽에 머물며 동맹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모두를 한자리에 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진짜 협상에 도달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패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도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고 휴양지로 만들 거라고 밝혀 국제사회 비난이 쇄도했었죠. 그런데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다시 한번 그 구상이 허구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지성 기자입니다.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찾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이란의 핵 위협에 맞서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네타냐후 정부의 강경하고 공격적인 기조 역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허구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달 초 취임 후 첫 정상회담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주변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혀 전 세계를 경악시킨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물론 사우디 등 아랍연맹과 유럽 국가들이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트럼프의 폭탄 발언을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대로 이어나가면서 중동 정세에 더 큰 불안정을 야기하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국제기구에 가입을 포함해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만 독립에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대만 외교부는 즉시 성명을 내고 긍정적인 입장과 지지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압력이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 통상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공식 협의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해 현지에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보는 미국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 등 산업, 무역 당국자들을 두루 접촉해 상호 관세를 비롯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25% 관세 등 한미 간 통상 현안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오늘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변론기일 변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재현 헌재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한 결론을 재판부로부터 아직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특별한 공지가 없다면 내일 9차 변론기일 때 재판부가 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 준비 기일과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신문도 예정돼 있어 탄핵 심판과 병행하기 힘들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시한을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 50여 명이 오늘 오전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반대하는 인권위원들의 소수 의견 제출을 위해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시위를 벌일 수 있다며 이들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7도가량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5도, 부산 8도 등 전국이 1도에서 8도로 평년보다 2도 이상 낮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장 화재가 배관을 관리하는 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사망자 전원에 대해 부검도 진행했는데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 반얀트리 공사장 화재에 대한 합동감식 결과 최초 발화 지점은 배관을 유지보수하는 공간인 PT룸 배관 주변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6명은 모두 PT룸이 있는 비동 1층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PT룸 내부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가연성 내장재에 옮겨 붙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화재 발생 당일에도 소방점검이 진행됐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과 안전모, 조끼 등 유류품 10점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합동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시공사인 3전기업과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전국 공사 현장 1000곳가량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의 담합 의혹을 재조사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신한 우리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LTV를 비슷하게 낮춰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에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 LTV 담합이 인정되면 2020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신설된 이래로 정보기관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는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 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새로 앱을 다운로드하는 걸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개인정보인은 당부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인은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의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 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 원옥 할머니가 향년 97살의 나이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길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길 원옥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라며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으로 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MBC 정오뉴스 환인제약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엄주원, 안주희였습니다. MBC 정오뉴스를 마칩니다.